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에나 어둠에 지는 삶이 되지 않고 밝은 빛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참으로 많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말씀이 들이쉬는 숨, 흡입하는 숨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준또 다른 승리의 도구는 바로 신앙인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뱉는 호흡, 그래서 토설한다고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에서 보다 명확하고 많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형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모형이라고 하지요. 다만 주님께서 직접 경계하셨듯이 이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술적이고 주문을 외에는 그런 자세는 경계되고 있는 말씀들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봅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말을 많이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끌어내리려는 마귀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경계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나 마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무장의 자세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섰다고 자위하다가는 넘어질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수 있으면 마귀 사탄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주님께서 직접 증거를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개인의 힘이나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승리의 도구, 기도를 100번 활용해서 어둠과 악과 그리고 사탄과 넉넉히 싸워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1절에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내용으로 제자들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봅니다.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되 또 기도로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광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 9절에서 10절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기와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우리 거듭난 피조물 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자세에 따라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 이유는 이러한 승리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깨끗함이나 경건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기도는 첫째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항상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밤이 맞도록 군중들에게 시달리고 언제나 피곤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하셨던 이유는 매일매일 그날의 힘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한 모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나 자신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상과 죄와 어둠과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자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면 가져야만 할 자세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핫라인, 들면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도구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이미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고, 직접 다스리시는 하늘에서의 존귀함을 받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 각자, 또 우리 개개인,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영광이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바로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자세가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감격을 세상 속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임을 바울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편의 기도들이나 찬양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첫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패배하는 일이 없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과 뜻을 구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시고 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대로 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구하고 토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첫째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절의 내용인데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역시 마태복음 6장 11절에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매일의 필요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힘과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었고, 또 하나님의 만든 규범을 따라서 모으고 먹고 보관하는 그런 이치에서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나는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각 사람이 나가서 모았더니 좀 많이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어 보니까 한 오멜이었고, 또 적게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어 보니까 한 오멜이었다. 이것이 만나의 또 다른 신비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의 욕구가 풍성한 사람도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차이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그런 이치를 생각하게 되는 원리라고 봐집니다. 또 만나를 반드시 하루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시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이튿날까지 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침내 이튿날이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는 그런 폐기물이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신비한 만나의 이야기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도 하루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걸 먹게 되는데 냄새가 나거나 썩지 않는 그런 신비스러움도 만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름에 대해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만나의 거둠과 먹음, 그리고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을 때 비로소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서기까지 필요한 우리 필요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시면 육신의 양식조차 먹을 수 없고 영적인 양식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같은 시간에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풍성히 음식을 먹고 또 일상에 필요한 편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긍휼과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매일의 필요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시던 만나로 생각할 수 있다면 삶의 많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농사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함께 땅 지면에 내려서 사람들이 그걸 거두고 햇볕이 뜨게 되면 다시 사라져 없어지는 이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일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다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다는 고백과 자세가 필요하고, 또 지나친 욕심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났던 것 모두도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교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의 육신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도록 두지 말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해서도 안 됨을 교훈 받는다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령한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우들은 너무나 풍성함에 자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3장 17절에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은 죄의 고통에 시달려 진정한 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먼저는 주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일용할 양식, 즉 매일의 영육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와 순종의 모습을 가진 자라야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매일의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매일매일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지속적인 우리 죄의 허물의 용서와 시험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과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동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에게 대적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도의 요청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리를 휘젓고 다니다 보면 몸이나 얼굴에 먼지가 묻고 세상을 살다 보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중한 도구를 주어서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십자가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깨끗해졌다가도 다시 일주일 세상에 살다 보면 마치 거울에 먼지가 끼이고 더러운 것이 끼이듯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분명치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그것을 다시 닦아주는, 깨끗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요.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의 문제는 분명 기도라는 귀한 약속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사도는 바로 앞절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또 다른 약속은 죄 용서받은, 즉 은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삶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도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을 두고 보자 하는 식의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니라 옹졸한 한 죄인으로서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의 참소에 약한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탄의 참소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은 사죄의 은총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며 주님의 희생과 부활이 나뿐 아니라 모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이고 이러한 죄를 수시로 해결받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참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를 얻게 되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끊임없이 시험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귀중한 도구를 두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든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다락방 교훈 속에서 읽게 됩니다. 사람 스스로는 시험을 받으면 이종배나 여러분들이 할것 없이 10중 8구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험 받을 때 도움을 주시려고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장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의 신앙의 사람일지라도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시험을 받지만은 그 시험에 들지 않았던 시험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시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장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약속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주님 이전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당연히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역사 속에서 시험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어서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의 장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를 위한 항목임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악하게 대항해 오는 사람들에게 같이 악하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자라고 할수 없지요. 주님께서 먼저 이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순종하고 따르며 기도하는 자들을 또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장 큰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아 누리고 지속적인 죄의 용서와 시험에서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고 흠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